예수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은 빌립이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아 그가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참 범상치 않은 장소입니다. 사마리아에 내려간 것도 범상치 않은 인도하심이었지만 사마리아에 사도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것을 보면서 빌립 집사는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있는 곳이 보내어지는 곳입니다. 이번엔 광야였습니다. 이번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 거주하고 있지 않는 광야, 거주지가 아닌 그러한 지역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광야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거친, 힘든 혹은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러한 길, 바로 그 길로 하나님은 빌립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당연히 뜻이 있죠.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왜 광야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길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왜 그가 안주하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왜 그가 척박한 삶을, 척박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왜 나는 광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죄를 졌는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뭔가 죄를 져서 내가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어려움에 내 죄인가? 우리 부모의 죄인가? 내 죄인가? 우리 부모의 죄인가?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방금 차를 놓친 것도 내 죄인가? 부모님의 죄인가? 내가 지금 시험 문제 하나 틀린 것도 내 죄인가? 부모님의 죄인가?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배고픈 것도, 내가 목마른 것도, 내가 졸린 것도 부모님의 죄인가? 내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애써야 되고 땀을 흘려는 그 모든 삶을 내 죄와 부모님의 죄, 이 두 가지로밖에 해석을 못한다면 누구를 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죄와 부모님만 생각을 한다면 누구만 보고 있는 겁니까? 자기와 부모님만 보는 거예요. 봐야 될 대상을 못 보는 것입니다. 빌립이 거기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게 하시는 것이었는데 왜 이런 길로 가게 하세요? 성령께서는 왜 비단길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왜 넓은 길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왜 왕궁으로 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저주하셔서? 내가 심판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안 통하는 거야. 너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널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해야 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들은 귀를 막고 주님은 날 미워하셔, 주님은 날 싫어하셔. 우리 지인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지인이를 미워해서 유치원에 보냈겠습니까?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는데, 유치원에 가기를 힘들어하는데, 엄마 나 집에서 쉬고 싶어, 아빠 나 집에서 쉬고 싶어요, 미워해서 유치원에 내보내는 것이겠습니까? 또래 애들이 배우고 익히고 애쓰는데 집에서 그냥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능 발달에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발전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줄 때 비로소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광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곳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그걸 믿지 않으면 광야에서의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빌립은 그곳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뭘 봤냐 하면 사람을 보았어요. 이제 자기 얘기는 다 끝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하나님 날 사랑하셔. 여기에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자, 이제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자 하니까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항상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감옥에 가서도 사람을 보게 되고 직장에서도 사람을 보게 되고 혹은 아무리 험한 공사장 혹은 노동자 의 삶, 모든 곳에서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사람을 보지 않아요. 자기만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어야 될 거, 오늘 내가 마셔야 될 거, 오늘 내가 입어야 될 거, 그러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서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그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그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가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넷이었어요. 나랑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냥 빌립 집사예요. 나는 그냥 혈혈단신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병거를 타고 있고 호위 군사들이 있고 그리고 위세가 당당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 아주 지체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여왕 간다게 모든 국권을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위세등등했겠어요. 바로 그러한 수준차, 바로 그러한 신분차, 바로 그러한 위치의 차이 때문에 우리는 또 봐야 될 사람을 못 봐요.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못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안 보여도 다 보여요. 그는 애써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보이고 있습니다. 뭘 못 보냐 하면 그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봅니다. 그에게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오게 하셨는지를 계속 못 봐요. 만약에 그것을 계속 못 본다면 광야에서 삶이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도록,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시도록. 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왜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빌립에게는 설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빌립에게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다음에 물어라. 그 다음에 질문해라. 주님이 그렇게 다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는 것만 얘기하셨지 그 다음엔 빌립은 빌립 자신의 생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도 허수아비고 꼭두각시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인만 줘도 이 병거로 나아가라. 사인만 줘도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광야로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러한 인도함에 따라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그냥 나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일곱 집사, 안디옥 교회 일곱 집사로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빌립 집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귀한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셔도 우리가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생각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 생각이 무엇이리라 생각하고 예상하고 움직인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인만 주셔도 우리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는 겁니다. 정말 마음이 맞는 두 파트너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일이 말을 해야 알아듣겠습니까? 이거를 해야 되고 저걸 저를. 그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신전심이어서 눈만 마주쳐도 뭘 해야 되는지 알아서 척척척척 그것을 할 때 그럼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말이 많아지면 이건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이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움직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말하면 하겠습니다. 말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말해 줘도 못해요. 이제 빌립이 자기에게 말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 그는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뭘 보았냐면 읽는 것을 깨닫느뇨. 바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문제를 간파했던 것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달려가 보니까 그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신기하게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읽는 것을. 그러나 읽는 것이 지금 그가 읽긴 하지만 도저히 이해하는 눈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들어보니까 그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본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것을 이해할래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가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그가 자기의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이것을 간파하고 그리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걸 깨닫습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 속에 빌립은 지금까지 광야로 나오고 왜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했는지 그 모든 일들을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빌립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의 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 전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글을 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제가 왜 이것을 읽고 있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높이 있으니까. 항상 더 높이 있는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3학년이 1학년을 이해하는 것이고 경험자가 무경험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런 부분에 도와줄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나는 다 경험했거든요.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 혹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어려움 혹은 낙심될 때의 어려움 그게 나는 다 이해가 됩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요? 이런 부분에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여기서 이해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래서 빌립이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난 그냥 이대로 끝날래요. 난 그냥 이해 못한 대로 놔둘래요. 내가 그 문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자기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는 질문에 그는 응답합니다.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제 주체를 바꿔서 빌립의 모습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의 모습으로 생각해 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가 아무리 지체높고 아무리 위세가 당당하고 아무리 부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게 자기의 문제였습니다. 그건 분명히 자기가 어떠한 삶의 위치를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유형의 문제였어요.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자기가 알 수 없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혹은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내 이 문제를 이해하느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단지 그 문제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그만큼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때로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모릅니다.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내를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혹은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수학을, 영어를, 과학을, 혹은 인간관계를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내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이럴까? 우리 아들이 왜 이럴까? 우리 딸이 왜 이럴까? 우리 남편이 왜 이럴까? 우리 아내가 왜 이럴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게 막힌 거예요. 그렇게 막혔을 때 우리들이 남의 도움을 거부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내용은 무의미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귀중한 것을 또 놓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그랬어요. 평생 이해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그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그가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혹은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깨닫지만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틀릴 뿐이에요. 틀린 거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안 되는 거 안 되고 안 되고 지도하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지도하는 사람을 거부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내가 지혜를 스스로 멀리할 그때 우리들은 깨닫지 못한 상태로 가장 중요한 축복의 기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는 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지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올라앉으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 지도의 핵심은 35절에 있습니다. 빌립이 말한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핵심이기도 한 거예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게 핵심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 건 언어가 아닙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해하지 못한 건 문양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른 모든 것을 알아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그 말씀을 보겠어요? 어디서 거기서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을 찾겠어요? 이건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식을 알게 되고 우리가 때로 정보를 알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지식을 알아서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고 삶의 유용을 알 수 있지만 지혜는 그것은 이건 다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닌 거예요. 지혜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생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는 건 그냥 지식만 있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과정은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만 이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지혜는 바로 그럴 때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책을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저 사람만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영생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들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딸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남편 문제로 고민하다가 아내 문제로 고민하다가 혹은 시험 문제로 고민하다가 학교 문제로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참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밭을 가는 것이 애초에 목표였지만 이런 보화를 발견할 줄 몰랐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빌립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광야의 삶을 산 것은 무의미했습니까? 그가 고생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니요. 그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의 광야의 삶이, 그의 순종의 삶이,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아를 쫓아간 그 삶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의 도구로 그 자신이 스텝으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되게 하는.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이 있었던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죽으면 그냥 사라지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심판받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랬던 구원의 소망이 없었던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을 뿐인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과 거기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어떤 한 사람을 받아들이게 했을 뿐이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대단한 수확입니까? 그는 어쩌면 예루살렘에 뭔가를 기대하고 왔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간다기에 어떤 명령으로 뭔가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가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다 과정일 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가 간다기에 여왕의 이 부하로 그 모든 이 것을 다 지고 있는 내시로 아주 충실한 신복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니까 그 모든 게 다 의미가 되어버렸어요. 가치가 된 거예요. 남는 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의미는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밥을 지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혹은 또 빨래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졸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가 또 눈을 똑바로 뜨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쓰고 또 쓰고 또 외우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장 가까이 왔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놀라운 그러한 열정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일들의 사람들이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동참했습니다. 그 데이비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 이유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생애를 이제 글로 써서 출판하면서 알려졌는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는 그 특별한 사역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인디언을 대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다 없애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든 정복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 그 1700년대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이 브레이너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냐면 처음에는 인디언들과 사귀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문화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러한 은혜가 바로 인디언들에게도 가서 그들이 브레이너드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참 너무나 존경하고 또 그의 생애를 쓴 거예요. 그러나 정작 브레이너드는 2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이 들어서 인디언들과 이렇게 하면서 병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아주 청춘의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그가 29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59, 89, 109를 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짧고 그리고 너무나 화려하게 아름답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짧았지만 그가 준 영향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의 생애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때 또 그 얘기를 듣고 막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종교개혁운동에 대부흥운동에 더 불길을 더 거세게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올릴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데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거 무의미해요. 마시는 거 무의미해요. 하나 남는 게 없어요. 공부하는 거 무의미하고 돈 버는 거 무의미하고 하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듣고 알아가고 증거하는 것에는 모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3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지금까지 예수를 아는 것이었잖아요.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이었습니다. 지혜였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변환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부분에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이 전혀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난 이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의 형식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별것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가 빛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빛이 되지 않아요. 아무 데서도 빛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빛을 감춰요. 있는 빛도 까먹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가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듣거나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살아가겠구나 할 때 나는 빛이 되는 거예요. 확 밝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이거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최고니까. 이거보다 더 어떤 것도 사랑스럽거나 어떤 것도 우리를 흥분시키거나 어떤 것도 우리를 아주 감화시키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완전한 것이니까. 가장 온전한 것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세례라는 형식을 가지면서 또 그 일에 동참하면서 일을 만들어가면서 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교회 생활이겠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빛이 나는 것. 전도겠죠. 봉사겠죠.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열매들이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세례받는 이유가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내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비로소 우리들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똑똑하지 못해서 이런 걸 하는데 거리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돈이 없어서 이런 걸 하는데 거리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뭐 못나서 이런 거리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일을 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소망, 그 사랑, 이것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저버려진 사람이 아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때 바로 에디오피아 내시가 제가 세례받고 싶습니다 라는 놀라운 변화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그 열정과 의지만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바로 교회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시고 가정에서 아름답게 나타나셔서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빌립의 모습은 얼마나 참으로 아름답습니까? 그가 광야로 내려갈 때에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갈 때에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귀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어리석게 미련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의 뜻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사오니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며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빛을 발휘하는 귀한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 빛된 삶, 정말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그것을 세례받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아오니 그러한 삶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더욱 은혜로 채워지며 바로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서 그것으로 더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귀한 빛으로의 인도자, 안내자, 또 조력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